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 가나안 전쟁은 이중적인 구조를 늘 갖고 있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싸워서 확인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째는 순종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화되어가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중적 구조로 두셨습니다. 인물로 구조를 바꿔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야곱을 택하셨어요. 분명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평생에 걸쳐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 야곱은 처음엔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이 땅의 물질을 붙잡고 이 땅의 것에 목매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속에 불순물들을 뽑아내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엔 이 땅의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참된 복인 걸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5절을 좀 볼까요? 16절서부터인데 1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나서는 꼭 반드시 리턴하는 현장이 길갈입니다. 오늘 10장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계속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이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현장은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길갈은 모든 수치가 물러가던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로서 길갈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즉 이 길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곧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왜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강조해야 되는가? 그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나타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지일까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나타났을까요? 내가 이 아들 걸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만큼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나타난 곳이 또한 없습니다. 바로 거기를 확인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격렬하게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 살다가 늘 돌아오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피투성이가 돼서 또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온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전쟁을 해나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은 백성들이 싸울 전쟁은 없어요. 그들은 싸우는 흉내만 내고 항상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길갈로 돌아와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지도록 되어 있죠. 그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나의 승리와 나의 인생의 시작이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서 한 사람을 찾죠. 이 땅에는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길갈은 그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의 복장은 버클이 번쩍이고 날이 서고 줄이 반듯하게 가 있는 복장이 훌륭한 군인의 복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오면서 살아요. 싸워요. 처절하죠. 정말 까딱하던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순간의 차이로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이 죽음과 삶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간을 처절히 살다가 또 길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렁그렁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왜 그 아드님은 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거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우리는 사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고 높게 넓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폭을 잘 아직 몰라요. 그걸 잘 이해 못해요. 왜 날 사랑하셨나? 전 지금도 그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사랑하신 사실은 알겠는데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송태근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실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날 사랑하셨는지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크고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기란 내 마음이 너무 얼룩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걸 계속 이 길갈의 현장에서 배우는 장소입니다. 철철철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강에 내 온 영혼을 담그고 그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셨구나. 또 그 사랑 힘입어서 일어나서 또 한 주간을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처절하게 싸우고 돌아와 길갈에 머무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원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예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은 딱 하나를 물어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계속 그걸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늘 갈등의 현장이 뭐냐면 이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되어 있는 확률, 내가 해봤던 경험들 이걸 자꾸 의존하려는 그 육적인 습성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묻죠.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검증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등장을 하죠. 우리는 굉장히 그 특공대처럼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해를 해요. 여기에는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속의 세속주의 사고방식이 잠겨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그래도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만한 실력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300용사를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사사기 7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7장을 좀 봅시다. 바로 뒤책이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명령받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잘 보세요. 3절에 3만 2천 명이 전쟁에 나갔어요. 잠깐 앞을 볼까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소집돼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돌려보내셨는가 하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은 만 명은 전쟁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3만 2천 명 중에 2천 명 떠났다면 얘기가 되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못하겠다고. 그리고 만 명이 남았어요. 분위기상 이게 전쟁할 분위기가 될까요?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몇 명이 남았다 그랬죠? 아까 만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점이 계속 일관된 초점이 뭐냐면 이 수가 너무 많다. 전쟁을 하기에는 미디안은 몇십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가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수로 이겼다 착각할까 내가 판단할 때 이 수도 많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물가로 끌고 갔어요. 백성들을, 군인들을.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손으로. 근데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물이 흐르니까 개처럼 입에다 대고 핥았어요. 그러면 그 두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구를 돌려보낸 겁니까? 개처럼 물에 입에 대고 핥는 자를 다 돌려보낸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군요. 군인으로서 그거는 할 태도가 아니었다. 일단 전쟁을 치르는 군인으로서 경계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도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눈치를 보면서 경계를 서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택했을 것이다. 소설을 쓰세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드러내기에는 이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이겨도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요? 많은 쪽을 돌려보내라. 그거 외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자, 성경의 일관된 지적을 보세요. 자, 7장 다시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또 3절을 보세요.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계속 하나님의 관점은 수가 많은 쪽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몇 명을 남겨요? 300명을 남겨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300명을 기도원의 용사라고 우깁니다. 기도원의 용사. 아닙니다. 수가 적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백성들을 향한 훈련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만 의존하는 법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나가서 전쟁을 치른 후에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 너희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존재인가, 모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는 그 의미가 담긴 길갈에서 다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길갈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고 누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경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늦도록까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이유는 바로 길갈의 확인의 현장이에요. 오 주님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 주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주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고 이 주일은 하루의 한 주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실패하면 한 주간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돼요? 길갈의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갈의 현장에서 이 한 주간도 힘의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